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침 혹은 다른 표현으로 이걸 어떤 쪽에서는 또 성령 세례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관계되는 표현에 세 가지 각기 다른 표현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그다음에 성령 충만, 이런 보통 이 세 표현들이 있는데 쓰는 사람들마다 그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를 동일시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하는 데가 있고, 셋을 다 각기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안에 오시는 성령님,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시인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와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일컫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성령 내주 말고 보통 성령 세례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쓰는 또 다른 획기적인 다른 모든 사건과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놀라운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논쟁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성령의 그 부어주심에 관한 획기적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 성경 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래서 그쪽을 강조하는 파를 오순절 파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 또 다른 어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요구해야 되는 특별한 적은 없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기쁨과 그 특별한 체험을 요구해야 되고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쪽, 이제 보통 오순절파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순복음교회 쪽이 이 오순절파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주님 오셔야 확인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그 자신들의 주장을 그 내세우는 근거 구절들이 해석상에서 서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해석이 맞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분히 아전인수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그래서 기회주의자다 그럽니다. 저는 중용의 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데 혹자들은 이제 그 뭐 분명치가 않다 그러고 있는데, 분명치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제가 분명하게 할 만큼 실력이 일단 없고 양쪽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뭐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쪽 주장만을 수용하기에는 분명히 그 반대쪽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 숙제거리 중에 하나였고, 이번 저희들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도 거기서 한 중요한 그 공부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여러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열띤 논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 문제였고, 그래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고, 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그동안 제가 성령론에서나 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 성령에 관한 그 설교를 한 것에서 한 걸음쯤은 더 나아간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여기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럴 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인침이라는 곳에 초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려는 데서부터 많은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 인침을 이제 보수주의자들 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보고, 오순절파 쪽에서는 색다른 성령님의 강권적이고 독특한 어떤 확인시키는 체험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것에서 액센트가 인침에 있는 것이냐 성령에 있는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를 믿으시오 해서 액센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에 있습니까? 믿어라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입니까? 믿어랍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여태껏 갖고 있는 신앙의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저 그 여태까지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습관 혹은 여러분들의 인식은 예수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믿어라에 초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보통 믿어라에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말은 예수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음이니 성실이니 기도니 이런 것 전부 설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령의 인침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인침이라는 문제보다 성령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을 그 뒤에 뭘로 받느냐 하면 14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해놓고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 쭉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 계획의 대상이요 주인공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전 우주적 스케일을 갖고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완성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니 그 전에 창세전에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 영광된 자리에 앉힐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 그의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신 데까지입니다. 남은 일은 그의 계획의 끝, 종결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영광된 자리에 갈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치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변개치 않을 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줄 수 있느냐 할 때 성령의 인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침이 아니라 인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성령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훨씬 강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도 성령을 주신 것을 성령의 인침이라는데 인침이라는 어떤 사건과 체험과 행위에다 두지 않고 성령 자신을 보증으로 삼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성령의 인침을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준 데는 인침이라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분이 그 보증에 있어서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걸 일단 풀고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냐면 오순절 파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사건 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한 임재를 느끼는 독특한 체험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도 사건,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 사건, 이것들을 가지고 다 이미 믿었지만 성령의 강림과 독특한 체험은 따로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베드로 자신이 그 사건이 갖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풉니다. 2장 33절로 갑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뭘로 죽였죠? 십자가 처형을 한 죄목이 뭡니까? 참람죄였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권에서 갖고 있는 부자지간하고 다릅니다. 동양권에서의 부자지간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권위와 뭐 이 등급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부자라 그럽니다만은 부자지간이라 그럽니다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자지간이라는 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럴 때는 동등한 지위, 동등한 권위, 동등한 그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그가 참남죄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생각해서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건 무슨 뜻이 돼요? 하나님은 그의 말과 그의 존재와 그가 한 모든 사역을 인정하고 높이 잘했다 그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유대인들의 견해 중에서 누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선언이 맞은 거죠. 예수님은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러 오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면 그래서 주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그가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눈에 보이는 증거, 객관적 사실로서 성령의 오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성령의 이런 특별한 어떤 임재와 독특한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뜻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2차적인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어떤 차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유대인들을 해방할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유대교, 즉 구약만을 고집하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까지 나눠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다른 모든 이방의 압박과 이 위협 속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해결사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구약만으로 신자들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민족적 구별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셔널리티가 구원받은 표였습니다. 이방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확인이 됐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즉 옛날같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신자의 표가 아니라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자된 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무엇으로 신자된 표를 갖느냐 하면 구약 시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하던 데서부터 뭐가 아니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에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도에서는 이 내셔널리티를 깨는 첫 작업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구원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신자로 만들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 민족주의를 깨기 위해서 그 작업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는 겁니다. 저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믿음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2차적인 다른 체험이 꼭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돼야 될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민족적 구별로서 구원받는 백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구원하신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배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이제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된 표가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이 민족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전부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한 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서, 외적 다른 조건으로서 신자된 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인종이라든가 무슨 뭐 배우고 못 배운 거라든가 가지고 못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를 믿는 것.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 다른 걸로는 성령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로만 신자냐 아니냐가 구별이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누구든지 주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 되며, 그것은 뭘로 하느냐, 그렇게 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오신다는 것으로, 성경은 신자된 표를 이제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 기업에 그를 보증으로 삼았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증으로 삼고 있다 그럽니다. 이걸 조금 더 존재론적으로 가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뭐냐 그러면 주를 시인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요, 다른 면으로서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실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사 나와 성령이 구별될 수 없이 나와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땅히 하늘나라에 가실 수밖에 없듯이, 거기가 그분이 거하실 유일한 처소이듯이, 우리도 신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될 수 없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에게 가진 계획을 결국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인침이라는 강조보다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엇과 상통하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이, 물론 이름으로서도 예수입니다.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별명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무엇으로 일관된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끊임없이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십시오. 맨 끝이 뭘로 마치느냐 하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게 마지막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3절 다시 보세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한다가 임마누엘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불러서 국가 삼으시고 한 약속이요.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시정여일하게 하셨던 약속이요. 그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그 일을 이루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고 회개케 하여 그를 믿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사 인을 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데다가 초점을 너무 두시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성령의 인침 부어주심, 기쁨, 감격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것이 갖는 뜻을 이런 차원에서 확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게 갖는 뜻이 이겁니다. 성령과 나 자신이 불가분의 관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라고 이제 구별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몸이니까. 성령님 때문에 내가 포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식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이 부분을 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더 강하게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안에 부활할 수밖에 없는 사망이 붙잡아 둘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그를 어떻게 붙잡아요? 그를 붙잡을 방법이 없고 죄와 사망이, 형벌과 지옥이 그를 붙잡을 수 없고 그를 어떻게 얽어맬 방법이 없으면 우리도 얽어맬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요? 무엇에 대한 도장이라고요? 확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광된 자리에서 만나는 그 날을 잊게 하기 위한 그 일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보증이라는 말을 한번 하나 더 깨우쳐야 됩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약속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가 집을 사기로 하고 그 집이 이제 2천만 원짜리 집이라 그래요. 2천만 원짜리 집이면 요새 뭐 하여튼 뭐 얼마짜리면 어때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맡겨놓고 자꾸 어떻게 비유가 흉해지는데 아들을 맡겨놓고 나중에 2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2천만 원을 주고 아들을 찾아오는 것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지불해야 될 것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면 그 중에 10만 원을 걸고 그럼 나중에 얼마만 더 갖다 주면 돼요? 1,990만 원을 더 갖다 주면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 중에 일부를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나중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중에 그 어떤 첫 열매,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인치며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나중에 성부 하나님과 바꿔치기 위해서 볼모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과 같이 이 사건에 얽혀있는 2차적인 뜻, 기쁨과 감격이나 부어주심에 관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 이제 생깁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 이런 데 대하여 성경이 설명하는 것들의 1차적인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과 그걸로 인하여 성도들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내주와 별개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사 우리를 확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넘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성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든 구절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 뜻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것이나 오늘 본문에 관한 것이나 모두 1차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서 신자된 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 그랬던 것 같이 성령을 소유함으로써 신자된 표를 갖는 것으로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깨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이제 표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그 강림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침은 인침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분이 그 일을 시작하러 오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자 그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성령이 이미 오셔서 결국 우리가 완성된 차원에서 누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그 일부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이 성령이 보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약금을 갖다 걸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완성될 우리의 기업의 그 완성될 영광되고 거룩하고 그 환희에 찬 것들의 일부가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릴 그런 시각과 기대를 가지셔야지 그것 외에 어떤 것에 너무 많은 그 호기심과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이 이미 확보한 것을 놓치고 곁길로 빠지거나 혹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권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2차적인 뜻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이 오늘 말씀드린 이 근거를 가지고 2차적인 뜻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것만 듣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보수주의적이고 아주 완전히 성경 말씀을 정확히 풀기로 정평이 있는 분인데 보수주의자로서는 드물게도 오순절파적 성령론의 개념을 수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주의적 경향을 많이 띄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순절파가 주장하는 식의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 마음을 열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열기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설명을 누가 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령론에 관한 그 책에 대하여 오순절 파 쪽에서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우리는 싸움을 그만 중단하고 보수파나 오순절파나 양쪽 다 자기만의 주장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다. 우리는 한쪽은 교리적으로 튼튼하나 생명이 없고 한쪽은 생명이 있으나 질서가 없음을 인정하여 서로 보완할 때다 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아무렇게 해도 좋다라는 뜻으로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경 안에 약속된 풍성하고 깊은 것들을 어떤 때는 너무 정당하려고 그런다든가 옳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서 그 생명력을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풍성함과 깊은 것,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 그런 오순절파의 성령론에 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것을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때는 왔다. 그리고 드디어 매일 모여서 방언 연습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거든 받으십시오. 그러나 방언을 연습하진 마십시오. 방언은 연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연습해서 가지는 것은 이미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혀가 헛도는 것입니다. 그건 사모할지언정 연습해서 가시진 않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달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명한 선을 긋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과 또 우리들이 마땅히 마음을 더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데 대한 도움이 되는 2차적인 말씀을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이오니 그것을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남을 심판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는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할 것이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체 분위기와 자세가 더욱 주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엎드리는 자세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